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제목을 잡기를 성경적 전도와 그 원리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지금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방법이 사실은 거의 무궁무진하죠. 예. 무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그 기독교 책을 파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전도에 대한 책들을 살펴봤더니 한 500권 이상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기준은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은 더 성경을 따르고 어떤 방법은 상대적으로 덜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전도를 하기로 했으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성경적인 전도인가 먼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 이제 그 기준에 맞는 타당한 그리고 지혜로운 이 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볼 때 전도란 무엇인가? 예. 다 아시죠? 전도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 우리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은 핵심은 성경적인 정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이 전도가 요즘에는 이 교회 소개나 교회 초청과도 이렇게 혼돈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틀렸다고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하죠. 왜냐면은, 복음을 우리가 실제 전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에 오실 필요에 대해서만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주 방법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혹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최소한 사도들이 전했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 우리 사도행전 유심히 보시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법, 교회를 소개하거나 교회 초청이 주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 방법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면 그럼 복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왜 잘하는데 또 이걸 강조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의 수준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한 단어 한 단어의 정확한 개념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 개념들이 요즘에 세상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개념이 A인데 그것을 B나 C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가 틀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럼 그 중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복음이란 단어 갖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영어로는 가스펠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언어인 그리스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대로 풀면 어떤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 우리 한자 말로는 이해하기 더 쉬우시죠.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 시작하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사실 복음이라고 우리가 기쁜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해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저 자신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가르쳐주는데 별로 기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차이가 있죠. 예. 그럼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현재 심각하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언뜻 우리가 기쁜 소식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우리의 상황을 보셨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심각하고도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각하고 슬픈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 언뜻 우리가 자주 겪는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슬픈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고 슬프게 생각하시죠. 우리 좀 오전에 기도한 대로 건강 문제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문제 정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건강 문제에 대한 상황도 심각한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건강 문제, 사업 어려움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소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요즘에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치유복음, 번영복음 같은 정도의 복음이 됩니다. 예. 치유복음이나 번영복음이 왜 문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심각하게 여기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를 보시고 좀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가 심각한 기준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복음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유복음, 번영복음, 축복의 복음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심각한 상황을 이해해야만 정말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럼 어떤 상황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다는 상황이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병,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고 거두시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호흡을 싹 걷어가시면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예. 다 보셨죠? 장례식에서.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든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위로 아버지 집으로 가든가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숨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위태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숨을 거두는 순간 너희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지던가 천국으로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를 보고 다른 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의 최종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심각한 정도를 인지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4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데 우리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로마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심각한지. 2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5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왜 쌓고 계시냐면 쏟아붓기 위해서 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예. 각 개개인에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에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그 프린트물로 가셔서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현재 진노하시며 또 심판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처한 어려움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전해졌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기뻐하지 않냐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은 심각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노아가 그 일을 했었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닫게 해줘야만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만 그 다음에 곧바로 아 기쁜 소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앞부분이 생략되고 뒷부분만 얘기해서는 별로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4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확실히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게 해준다면 믿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렇겠죠? 막 믿으라고 강요를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믿으라고 자꾸 얘기해봤자 사실 별로 안 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바로 앞부분입니다. 심각한 위험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이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 부분이 강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성경의 전도 원리들,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인데. 그래서 첫 번째, 담대하되 예의를 갖추어라. 예.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영적 전쟁이죠. 예. 그 스펄전 목사님 자주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 불구덩이에 있는 타다 남은 나무 같은 우리 존재들이죠. 그래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근데 끄집어낼 때, 쉽게 끄집어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귀는 같이 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마귀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오전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귀도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죠. 예.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예. 적군이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죠.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시작할 때 마귀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의 안심을 주는 성경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도 강력히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려면 마귀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 전장이니까 긴장해서 딱 만나면 이게 마귀 자녀구나.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적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술술술 잘 들어주고 교회 잘 따라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비된 영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분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하죠. 예.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 전염과 맞구나. 이거 우리가 과격하게 불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대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도와줘야 된다는 점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하지 못하면 쉽게 마음을 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는 않죠. 듣지를 않는다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예. 그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는 칭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라. 이 관심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방법을 쓰시면은 마음을 쉽게 엽니다. 칭찬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마음을 얻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장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소박한 복장을 입되 깨끗하고 단정하라. 그리고 첫 인상을 흐리게 할 복장과 치장을 피하라. 이 사람들은 복장에 대한 선입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어떤 복장을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를 대충 다 파악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영업하는 분들이 오시죠? 예, 이렇게 뭐 사라고 팔으라고 그러면은 귀찮죠. 예, 그럼 벌써 파악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티가 나죠. 예. 그 복장이 특별한 복장이 그 사람들이 풍기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몰몽교들, 예, 그 마릴 그 몰몽교들 있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특정한 복장 비슷한 것이 이렇게 유니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풍기는 전형적인 그 복장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 옷에 대해서 옷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복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갖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알맞은 복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예. 너무 이렇게 개성을 강조하는 복장, 그다음에 자매님 같은 경우 너무 진한 화장, 예. 너무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막 풀면서 가까이 접근하면 오해를 합니다. 예. 이게 뭐하러 나한테 오는 사람인가? 요즘은 험한 세상이나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아서 오해받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고급스러운 장신구, 예. 그러면 장신구에 관심이 가죠. 예. 뭐 어디 사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온다든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 같은 거, 그룹 착용을 피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점잖은 옷으로.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라. 예. 우리는 말을 해야 되죠. 이 복음의 내용을 아까 임박함 하나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의 기본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말할 길을 얻기 위해서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한 예로 그 미국에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독립신내교회 제칼스 목사님이랑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워낙 말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박식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뭐 과학 얘기. 그래서 무려 30분 동안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할 수 있는 틈을 안 줬다는 거죠. 30분 동안 들어주고 거의 마지막 도착할 때쯤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기가 겨우 그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거의 들었을 때쯤 이제 선생님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하고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가게 되면 주로 한 사람만 이야기하라. 예. 두 사람 이상, 이제 한 사람도 갈 수 있지만 보통 두 사람 가는 것을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두 사람 이상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는데 이제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게 대화가 시작되면 돌아가면서 말하면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단점이냐면 첫째, 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하면 주제가 흐려집니다. 내가 A라는 부분을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면 B나 C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무슨 내가 이게 자비판 당하나 이렇게 하고, 예. 이 사람들이 때로 와서 결국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다른 사람들 뭐 하냐?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면 이야기가 방해받을 만한 일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한 사람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주변에 방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애가 쫓아온다든가 마귀가 역사를 하죠. 실질적으로. 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갔을 때는 뭐 전화가 온다든가 뭐 애가 옆에서 칭얼댄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이게 차단해주고 이 대화가 지속될 수 있게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속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해서 전혀 대답을 못해서 지금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있다면 얼른 그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예, 옆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이유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은 한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입이나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웃으시는데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예, 경험이 다 있으십니다. 예. 처음에 팍 얘기하는데 마늘 냄새가 확 난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벌써 불쾌하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냄새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냄새 안 나게 별 뭐, 향수 같은 게 발달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죠. 예. 그래서 냄새 나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특히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예, 막 갈비를 드시고 갈비 냄새를 이렇게 막 풍기면서 가거나, 그 생선 같은 거 비린내 많이 나는 갈치 이런 거 드시고 나서 갈치 냄새 막 확 풍기면서 얘기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냄새 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변증하되, 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논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변증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변증은 변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죠. 변증과 논쟁의 차이를 구별 못해서 우리가 논쟁도 변증인 줄 알고 막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딱 복음을 전하려면 왜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인데 그러냐? 왜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가? 그리고 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돈을 띄었는가? 예. 사기를 당했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이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 질적으로 성경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이 비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얼른 넘어가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예. 우리는 킹제임스 믿고 동지신데 이런 교회 안 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구별이 안 되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얼른 인정하고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예. 논쟁을 피하고 주제로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항상 주제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다 다뤄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하기를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시간 이상 얘기해도 남는 게 제대로 못 전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우리가 전해야 될 주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죄와 심판과 이것을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만 믿고 안 믿고 본인이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항상 그 부분에 머물리셔야 됩니다. 그 주제가. 그 외에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가볍게 다루시고 항상 그 주제에 놓치지 마시고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되고 기존 신자, 이미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유, 구원받았으니까 잘 교회 다니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바로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라든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된다는 점이죠. 예. 이걸 바꿔서 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인데 킹제임스 얘기하면은 이해 못합니다. 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 자체가 없는데 뭐가 바른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판단해보시고 잘 살피시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라면 죄와 심판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받은 이미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적절한 성경 구절을 사용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믿음을 호소하되 절대로 강요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불쌍하다고 해서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막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하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전하는 것입니다. 잘 전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 잘 믿게 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류가 빠지는 부분이죠. 내가 잘 전하 노력하면은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잘 믿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전도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죠. 왜냐하면 전했는데 이 사람 믿게 해야 되는데 별로 열매가 없으면 낙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잘 전하는 것만 책임지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쉬운 예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체부. 우리의 역할은 우체부다. 그리고 편지를 누가 보내면 우체부가 그 주소대로 정확히 잘 전해주죠. 근데 그 전해준 것을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뭐 그 우편물 내용이 전단지 광고지 같은 거라면 그 사람 보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버리고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지 우체부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체부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만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주셔서 5번 논쟁을 피하며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관심을 보여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얘기가 시작됐으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화로 이끌 것인가 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이제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잘 들어주면 좋은데 반대 의견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 반대 의견이 엉뚱한 질문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순희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엉뚱한 질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하죠. 이런 엉뚱한 질문이 없으면 사실 전하기 쉽습니다. 예. 고분고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전하는데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마귀가 엉뚱한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반대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잘 처리해야만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의미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잠시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둘 다 본 주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순희 장군이 구원받은 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구원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 그 사람 문제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빨리 다른 본 주제인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점이죠. 예. 둘 다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처리하냐면 질문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한. 잘 듣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속으로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또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또는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전혀 내가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또 화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내용을, 그 이 질문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흥미있는 질문이시군요. 참 깊으신 생각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 줍니다. 예,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왜냐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나, 그래, 그걸 우리의 그런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예. 아니면은, 정말 궁금한데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나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듣고 있다는 거 공감을 표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반대로 역질문합니다. 질문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재반복하여서 의도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른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구원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니 영원 구원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군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질문을 잘 들어주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그 사람의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물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2단계까지만 오면 통계적으로 70 내지 80% 정도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낮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예. 여기까지 오면 거의 3분의 2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임무는. 근데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실제로는 잘 허락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왜 허락이 안 되냐면 이런 반대 의견, 반대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넘어가야 우리가 목표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재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질문에 대한 처방과 답변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논쟁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예. 어차피 이 사람의 질문이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답변하지 말고 비켜가거나 넘어가서 논쟁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 왜냐하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려는 경향에 빠져서 무조건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불을 붙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르치려는 자세로 간다는 거죠. 예. 피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의 그 주제가 벗어난 질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겠죠. 이순신 장군의 구원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순신 장군의 구원 문제는 이 사람의 구원 문제하고 별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이 부분이죠. 예.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만 꼭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적인 대답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계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성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얼른 복음 전하는 쪽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 복음 제시로 신속히 돌아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요 관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신속히 복음 제시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이순신 장군 예처럼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도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선생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 문제에서 피전도 대상자의 문제로 빨리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순신 장군도 알지만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예.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때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구원 여부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내용을 보시고 대부분 공감하셔서 말로 하고 들을 때는 쉽죠. 예,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냐면 이게 모델이 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지 정도를 전한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표준이 되는 모델은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전도 주시는 것도 편합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있어 와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는 방법을 쓰냐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적죠. 입을 떼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전도지만 주는 거죠. 예. 그 방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하긴 해야 되죠. 예.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 정말로 성경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구원 여부를 신학적으로 논해보자. 이런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잘 생각해야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에게 뭐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20년만 해도 그런 것이 통했죠. 못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웬만큼 다 잘 삽니다. 평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갔죠. 그런 내용을 전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성경적인 방법,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는 계속 지향해서 써야 된다는 점이죠. 예. 바로 임박한 진노를 대해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사신 일을 전하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들을 잘 제거해주고 친절하게 우리가 잘 제시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